여기서 아멘 아멘 두 번 나오는 걸 보면 1편에도 그렇고 1권, 2권, 3권이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이 끝날 때 아멘하고 또 이 한 편의 시가 끝날 때 아멘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권, 5권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하라고 이렇게 당부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걸 보는데 모든 사람이 찬송할 걸 4권에서 5권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할 걸 말씀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에 썼던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압살롬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석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니델보스 같은 그런 학자들은 이것을 제의적인 그러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는데 자기가 병을 가지고 있는 그 병을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나갔을 때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봐본다면은 1절부터 3절은 이제 병든 자가 성전에 나갈 때에 제사장이 1절부터 3절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도 풀어봅니다. 그리고 그냥 다윗의 이 시로 그냥 이렇게 풀어본다면은 다윗은 병들어 있을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병의 고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자가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아파 있을 때에 압살롬이 반역했지 않겠냐라고도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구절 같은 경우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18절에 인용하지요. 나하고 떡을 같이 뗀 자가 이 발꿈치로 나를 들었다. 이 표현에 말씀하면서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섬기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가 아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제외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병상에 있을 때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것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9절의 이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4절에 아히도벨 가장 가까이 다윗을 고했던 그리고 다윗의 그 모든 것을 지혜를 제공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압살롬에게 갚으리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지금 1절부터 3절에서는 다윗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은 다윗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41편에서 복 있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편에 1편과 41편 한 권이라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41편의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1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41편은 그의 조건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다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함께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을 받느냐?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예. 참 어떨 때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 이분은 이런 복을 받겠다. 이렇게 톡톡 튀어올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정말로 어려웠을 때 그 도와주는 사람들 평생도록 잊을 수 없다는 것이 막 가슴에 절절히 와서다는 거예요. 아, 어떤 경우도 이런 분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 이 가난한 자는 약한 자, 또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 이런 자들을 보살펴준다 그 말은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말로도 위로해 주고 가까이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말 한마디 거들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함께 눈물로 겪어가면서 함께 참 친구처럼 같이 가는 그런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도 그건 안 되는 일이고. 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를 건지시리로다. 예. 재앙의 날에. 2절에 보면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이 온전히입니다.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그 복이 신약에서 영적인 복을 말씀할 수 있고 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는 그러잖아요. 요한삼서에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요.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며 그를 이 땅에서 축복하시고 원수들의 손에 그를 맡겨두시지 않을 것이다. 예, 않을 것이다. 이 말. 예.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예.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가 병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알고 있잖아요. 예. 시편 1편에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무엇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환전하게 시내까지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걸 알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아플 때든지 어디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기도입니다. 4절이 기도가 되고 10절이 기도가 되죠. 보면 4절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영육의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제일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죄와 여기에 연관을 다 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만약 압살롬의 그 시대였다면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의로운 거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5절부터는 뭐예요? 정말 슬픔의 노래죠. 애가요, 애가. 기가 막힌 건 뭐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해 악담하기를 그 어느 때, 어느 때에나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예요?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언제나 죽을까? 절대 일어나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막 퍼뜨린 거예요. 이제는 이 왕은 끝났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 백성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퍼뜨리지요. 6절에 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딱 보고는 격려한 것처럼 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있다. 나를 해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 분위기를 본다면은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예. 정말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그럼 훔친 건 도둑놈 아니요. 조금 더 나쁘게 하면 도둑놈 새끼 아닙니까? 아들에게 이 아들이. 그 다음 이 도둑놈이 반역하기 위해서는 또 누가 필요하냐? 다윗의 가장 가까운 자의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역을 일으킬 때에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이게 완전히 이제 죽음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18장, 19장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압살롬 죽습니다. 저주의 죽음을 죽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다윗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그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다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업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 최고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4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2편 딱 들어가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시편에서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주님께 피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악한 자들은 다 이렇게 소문도 잘못 내고 언제 죽을 것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다시는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고 또 사람을 빼내가지고 내가 신실하며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우리 짐승이 이렇게 소먹이로 가면 뒷발질 입을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자기 주인을 뒷발질 입은 거 똑같다고 말이에요. 예. 이렇게 봤을 때 뭐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악한 거 있죠.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하나님께 피하는 자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럴 때뭐 있습니까?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꼭 은혜를 이야기하지요. 4절에서도 기도 시작할 때 내가 말하기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10절에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옳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진리들을 따라 가는 자가 옳은 자인 것을, 그리하여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천하가 다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죠. 그러면 이제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제의적인 표현으로 말해본다면 성전에 아픈 자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 본다면은 이러한 내용을 참조를 해서 들으십시오. 그때 제사장이 제일 먼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병상에서 이렇게 준다, 그 말은 너도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준 거예요. 아무것도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멋대로 살면서 이웃하나 도와주지 않으면 네 병든 건 치료 안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뭐 그걸 이제 인정을 다 하고, 제사장은 반드시 뭐래요? 하나님의 그 뜻을 예와 아니오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 속에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니까 바로 11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완전히 해결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아 그래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알기 때문에 시므이가 그렇게 이 나쁜 놈 도둑놈 이렇게 예, 악한 소리를 하고 옆에서 참 장군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 있냐,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으니 놔둬라 이거예요. 저 악한 것을 보시고 나의 선을 인정을 해준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럼 그냥 막무가내로 그런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아시고 바로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악한 자에게 이긴다. 이 악한 자는 사단의 권세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긴다 그 말입니다. 이건 확신인 거예요. 그러고 이겼고요. 예.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7절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그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을 미워하는 자다, 그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했다. 나를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려 버릴까 하고 꾀를 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윗아, 염려하지 말아라. 결코 그들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10절과 11절 사이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줄간격 속에서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이 메시지를 지금 발견할 수가 있는 거이지요. 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속에서 뭐예요? 주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구나. 그러니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내 자식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피값 주고 산 내 자식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이 악한 자들에게 너를 지게 만들겠냐? 내가 진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어제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오늘 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우리 자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예. 아, 보세요. 누가 첫날 만날 뭐 하고 국회에서 뭐 벨로무 다 해서 뭐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장관 세우면 안 된다고 대통령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이 어떤 권한인데 뭐 국회의원 정도가 대통령을 해낼 수가 있어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턱도 없는 소리. 예. 대통령 국가 위기 때 전쟁을 해라 또 끝내라 하는 건 대통령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런 권세가 있는데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하는 일도 다 살펴주시는데 내가 너 기뻐한다, 내 사랑한다. 그러니 그 이상의 힘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만한 상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 와, 나는 이번 시편을 하면서 아이가 이게 12장 또 끝나고 그 다니엘서 끝나고 다시 한번 돌아올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는 막 확신을 가져본 거예요. 뭐냐, 주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아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영원히 주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주님 앞에 살게 만든 거예요. 영원히 주님의 눈 안에서 살게 만든 거예요. 영원히 보호받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1편과 41편의 이야기인데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면 복 있는 사람은 딱 요약은 어디예요? 팔복이거든요. 그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복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복을 받는 조건이 딱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가 하나님 사랑이라면은 다섯 번부터 여덟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가운데 다 뽑아본다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과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을 나눠서 본다면 복 있는 사람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부분에 온유한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예, 이런 내용들이죠. 예. 예, 의를 위해 비판받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이 인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상대방에게 대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화평을 도모하는 이러한 자들 이게 바로 뭐냐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보고요. 정말 이 사람이 이럴까 하는 가운데 죄짓지 말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 사람을 또한 볼 줄 아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비판해서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1편을 이제 한 권의 성경을 이제 시편을 끝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병들어 있을 때 사람들은 배반하고 사람들은 떠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우리도 가난한 자, 정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약한 자,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사실도 놓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위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기도에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